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가 오늘 아침 미 연방 수사국에 출두했습니다. 이번 출두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 검사 측의 첫 기소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매너포트 씨의 사업 동료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릭 게이츠 씨 역시 이날 FBI에 출두했습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매너포트와 게이츠 씨는 돈 세탁 공모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지난 27일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끄는 특검팀은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본인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끔찍하고 국가에 해가 되는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전례가 없는 듯한 반격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가 많은 죄를 졌고 관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짐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폐쇄하고 중국 주재 대사관에 관련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일 미사일 실험으로 발생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등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다며 북한과의 외교, 정치, 경제적 교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대사를 다시 파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는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미 한일 고위 군 당국자들이 어제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정경두 한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통합 망료장이 참석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3국 합참의장들이 영내 긴장을 악화하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와 파괴적이고 무모한 개발을 중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다자간, 3자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전쟁과 관련된 상호 운영성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늘 한국과 중국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독립을 선포한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간의 통치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오늘 카탈루니아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수반을 반역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탈루니아 독립 선포 후 첫 평일을 맞은 오늘 카탈루니아 경찰 당국은 바르셀로나 내 정부청사 등에 진입했으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권력을 박탈당한 푸지데몬 수반과 내각 인사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카탈루니아 자치정부의 최대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독립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소위 침묵하는 다수로 불리는 독립 반대 세력에서 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1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약 3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27일 독립을 선포한 카탈루니아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12월 21일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이란이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 테헤란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청장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예민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아마노 사무총장의 과거와 같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묻게 됐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중국에서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9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침략이나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특히 북한은 미한 동맹에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8일 서울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 정권 도발에 대응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성명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을 겨냥해 군사력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harbor no illusions. The DPRK is overmatch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alliance.
북한은 결코 한미 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하는 경로로 계속 나아간다면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자신들의 안전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Diplomacy remains our preferred course of action, but as I have repeatedly emphasized,
매티스 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계속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북한 정권의 위협이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군사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날 안보협의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또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와 연계해서 미 해군과 공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 50차 한미안보협의회까지 조건에 기초한 기존의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게 아니라 빨리 그런 조건을 성숙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두 나라가 동의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상호 운영성에 관한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이든 전시작전권 전환이든 관련 조치들이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두 나라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한국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익을 위해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 정권의 핵도발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비핵화 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엔 미국에서 매티스 장관 외에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무력 사용 위협을 통한 강화 외교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전략이지만 현실성 여부와 동맹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부작용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강압 외교로 풀이하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The administration's strategy is essentially coercive diplomacy. We want to use the right combination of pressure and negotiations in order to achieve a peaceful result. But if North Korea refuse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평화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압박과 협상을 적절히 배합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군사 옵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에 최대한 집중하면서도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선택지 발언을 더 이상 공허한 수사로 일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 진지하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각의 우려에도 끊임없이 군사 옵션을 부각시키는 것 역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꼽힙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가 여느 정부보다 자주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only rhetoric. I think they are seriously conside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say this or the concern over and over repeatedly over the course of a couple months, right?
트럼프 행정부가 엇갈린 대북 메시지 속에서도 군사 옵션만큼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수사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의 달라진 도발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So a lot of that is with North Korea. I think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Kim Jong-un and his advisors need to address. And that's the value of negoti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례 없이 늘어난 북한의 도발 횟수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에서 군사 옵션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결국 김정은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미국 영토나 동맹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의 진단입니다.
I think we're hearing frustration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at he's experienced during his brief tenure, you know, 9 to 10 month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significant number of missile launches and the nuclear test that
그러나 미국의 국방 정책을 직접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군사 옵션을 예비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 사이에는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선제 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또 미국과 동맹국이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전쟁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군사 옵션의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주 언급된 이른바 예방적 타격과 관련해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행정부 관리들의 인식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옵션 이행 여부보다 이를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이고 결과적으로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re may be some degree of that, but I think it really is a lot of uncertainty and confusion. You know, brought on by kind of the ad hoc nature of the president's comments.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이 전략적 모호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군사 옵션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과 외교를 강조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 발언의 차이는 사전 조율된 결과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근본적으로 협상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불일치하게 들리는 대북 메시지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통해 대북 제재의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잘못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을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완전 파괴나 폭풍전 고요 등 호전적인 수사로 겁을 먹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맹국들과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억제를 한국 등 동맹국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며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보좌관은 북핵 공조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지 주목된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위협에 맞서 경제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선 압도적인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걸 적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face of ongoing threats and provocations by the regime in North Korea, I can assure you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펜스 부통령은 27일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너트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에 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확실히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의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마이노트 부대원들의 전우가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자유의 최전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in his word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적들은 절대 미군의 능력을 의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미국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항상 평화를 추구하지만 스스로와 동맹들을 지켜야만 할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펜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마이노트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무기 삼각체계 가운데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두 가지 전략 핵무기를 동시에 보유한 미군 핵심 기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를 순방하며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방북 의사를 피력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다루는 방법으로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think that's part of our process at this time if that changes.
샌더스 대변인은 27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정부의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That's not part of our current plan or thinking for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21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가까운 사이인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필요하다면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특히 당시 회담을 통해 핵시설 동결과 핵사찰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미북 고위급 회담 재개 등에 합의하는 등 추후 협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10년 2차 방북 때는 북한에 무단 입국한 뒤 체포됐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 사면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 당국자가 최근 미국과의 외교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외무성 관리가 미북 간 외교 채널의 부재를 암시했다는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그런 채널이 많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서너 개 직접 접촉 채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외교 채널을 유지할 것이지만 억류 미국인 문제 외에 다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해당 채널을 통해 미국인 억류 문제 외에 여전히 다른 현안은 논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관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이달 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예정됐던 미북 접촉이 북한 측 요구로 갑자기 취소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트랙2 회의는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에서 정례적으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세빈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당초 오슬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과 만날 예정이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조세빈 특별대표의 참석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am aware of these reports. There were no plans for Ambassador Yoon to attend.
해당 보도는 알고 있지만 조세빈 특별대표의 참석은 진작부터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일본 민영방송 TBS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선희 국장과 조세빈 특별대표가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승인 없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전쟁 선포권을 명백히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제1조 8항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의 실제 공격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대북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 금지 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위헌적 선제 공격을 예방할 추가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의회 동의 없이는 국방부 등 연방 부처에 대북 선제 공격용 예산을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로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는 급박한 상황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한국 전 참전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6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북한 파괴 발언으로 대북 선제 공격의 우려가 커진 점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의 3분의 2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만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한편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 영토나 군대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에만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국의 공격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지상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집권 2기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날로 진화 발전하는 반면 북한의 노동당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19차 공산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에 걸맞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력한 군대,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아편 전쟁 이후 온갖 능욕을 당하던 중국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편 전쟁 이후 중국受人欺凌的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 공산당 총석에 연임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당신이 당중앙위원회 총석이 당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거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전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형제적 중국인민 그리고 조중 친선 등의 문구는 빠졌습니다. 앞서 중국도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평양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신문은 중국이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중국이 보낸 축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악화된 북중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쿠반이 뭐 다른 곳까지도 뭐 저청년까지도 심지어 보도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 조선노동당이 뭔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 그것은 정말 북중관계가 지금 좀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형제당으로 불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공산당과 노동당 모두 반외세와 항일투쟁의 와중에 창건됐으며 1930년대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입니다.
당시에 중국 공산당 동만특위위원으로 있었던 위중민의 김일성에 대한 보고서에 1932년도에 입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노동당과 중국의 공산당은 지난 70년간 정부 차원의 외교관계 외에 당대당 채널을 가동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은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적 위상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지난 30년 이상 개방정책을 펼친 결과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려놨습니다. 중국은 1인당 소득이 8,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우주선을 발사하고 고속철도가 달리고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위상도 한결 공고화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비하면 북한 노동당의 위상은 초라합니다. 현재 노동당은 3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노동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지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그 전에 붕기 전에는 진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머니 땅을 찾아갔죠. 눈비 오나. 지금은 어머니 찾아가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장마당 찾아가야나 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당 같은 건 이제 개떡 같은 거라 그리고 아야 당을 그 무시하고 그런 편향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 주민들 속에서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죠.
전문가들은 과거 비슷했던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오늘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제정세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1970년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했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정창현 소장입니다.
신대탕트 시대에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또 북한도 남북대화에 나섰지만 결국 70년대에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실패하면서 안보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 군사비가 굉장히 많은 경제 부분에서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건설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당을 운영하는 방식도 크게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82년부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개인 독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임기제를 도입해 공산당 정치국원을 두 번 이상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에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가 계속 들어와 중국을 활기차게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당은 1970년 5차 당대회를 통해 당은 오직 수령의 사상에 의해서만 지도된다는 이른바 유일 지도 체계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 당을 지도할 뿐 다른 사람들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전국에 수만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는 등 우상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노동당도 발전을 하려면 당내 민주화부터 이뤄야 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5차 당대회, 그러니까 1961년부터 1970년 사이 10년 동안에 완전히 김일성 개인의 절대적인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당내 민주주의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당내 민주주의가 죽어버리니까 그 아무것도 김성희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거지. 독재체제니까.
당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은 크게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을 선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을 상무위원으로 뽑는데 이 중 서열 1위가 공산당 총서기로 국가주석을 겸합니다. 또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2기 10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노동당을 아예 김일성당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규약에도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이런 권력 세습이 노동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습 체제가 된 등장한 김정인, 김정은이란 이 젊은이는 무슨 정통이 있습니까? 당에서 사업을 해봤습니까? 오로지 백두혈통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김정일이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거든. 공포정치를 하는 거지.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은 당과 인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인민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북한 노동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당헌을 오늘 기관지를 통해 공포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미 의회가 2015년 이란 핵합의 이후 중단한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란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 특별검사팀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폴 매나포트 씨하고 매나포트 씨의 사업 동료를 기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당헌을 공표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 공산당이 최근 개정된 당의 헌법, 중국 공산당 장정 전문을 오늘 기관지 인민일보에 게재했습니다. 제목 아래 제19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2017년 10월 24일 통과 이런 설명이 붙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막을 내린 19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당장을 고친 걸 가리킵니다. 이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총강 도입부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적어서 시진핑 사상이 포함된 새로운 당 지도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적어놓은 것 외에도 당장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 당장의 전문은 지난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도 공개됐는데요. 총 107개 조항을 고친 걸로 신화통신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조금씩 당장을 수정했지만 이번처럼 많이 손질하는 게 유례없는 일인데요. 총강에 명시한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본론에 들어간 것 말고도 주요 정책 사항별로 시 주석이 주창한 다양한 사업과 이념들이 새롭게 명기됐습니다.
네, 이 공산당 당장에 들어간 시진핑 주석의 이념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제경제협력계획인 1대1로 구상, 또 인민해방군을 2050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로 만든다는 강군 사상, 그리고 강대국 부상의 의지를 담은 인류 문명 공동체가 당장 각 항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19차 당대회 개막 업무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이 새 사회 주요 모순도 당장에 명시했는데요. 중국식 사회주의가 극복해야 할 그런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 덩샤오핑 집권 당시인 지난 1981년 11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정한 그 수요와 생산 간 모순 개념을 36년 만에 고친 건데요. 새로운 규정은 시 주석이 정의한 대로 인민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 이렇게 보다 상세하게 좀 정했습니다.
네. 중국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공산당 당장에 대한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사상에 포함된 새 공산당 당장 학습 열기가 중국 각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걸로 관영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새 당장 분량이 17,000여자에 이르는데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전체 문장을 일일이 베껴 쓰는 경우도 많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당장 학습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차이치 베이징 서기 또 천민월 충칭치 서기 등이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시진핑 사상 학습과 공산당 당장 필사 운동은 공산당원들 뿐 아니라 전국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장을 숙지하도록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천바오성 중국 교육부장이요. 이번 19차 당대회 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소학교 나이 때 어린이들부터 시진핑 사상을 교육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당대회 폐막 후에 관영 매체 주요 인사들이 연일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익히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어제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 의회 연설을 통해서요,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날 연설에서요, 국제적 약속을 어긴 정부는 믿을 수 없다라면서 기존 약속을 흔들어 재협상하자는 게 어리석은 실수라고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약속이란 건요, 지난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 나라와 합의를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제재를 풀어준 걸 말하는데요. 올해 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이란 핵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어떤 것이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요,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기 그 핵 합의가 너무 느슨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란이 테러 지원 행위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이 합의 정신을 여러 차례 어겼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 합의 불인증 선언에 따라서 풀어주었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여부를 지금 미 의회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죠.
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또 연설에서요, 탄도미사일 개발은 자국 방어를 위한 권리라면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2231호는요. 이란 핵 합의 이행을 보증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미 하원이 얼마 전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찬성 423대 반대 2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핵 합의를 불인증한 미국에 이란이 전면 반발하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어제 이제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은 핵 합의기는 뭐 결국 깨지는 건데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이 핵 합의 체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대표는요. 그동안 이란 핵 합의 위반 행위가 없었다라고 앞서 밝혔고요. 핵 합의 당사국인 중에 하나인 중국도 유관 강국이 각국이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라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역시 합의 당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요.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란 핵 합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역시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당사국 모두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걸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과 오늘, 그러니까 30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지난 20일 연방대배심에 기소장을 제출했고 기소가 승인됨에 따라서 이 폴 매너포트 씨하고 매너포트 씨의 사업 동료인 릭 게이츠 씨가 기소됐다는 내용입니다. 기소된 매너포트 씨는 오늘 아침 연방수사국에 출두했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이 러시아 정부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걸 도우려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이를 위해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을 말하는데요. 현재 연방의회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된 사람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소장에 처음 이름을 올리냐를 두고 추측이 무성했는데요. 결국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하고 매너포트 씨의 사업협력자로 알려진 릭 게이츠 씨가 기소된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대선 기간 전후 매너포트 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선거본부장을 지내다가 과거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우크라이나 정권을 위해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서 낙마했는데요. 또 지난해 여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도 동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마녀사냥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 기소 승인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물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네.
내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같은 마녀사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하필 공화당이 역사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민주당도 잘못한 게 아주 많다면서 이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 쪽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클린턴 후보가 장관으로 있을 때 업무를 보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쓴 사실, 또 민주당 쪽에서 자금을 대서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를 한 것, 그리고 러시아 기업이 미국 우라늄 시장에 진출할 때 도왔다는 의혹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관련 논란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좀 낯선 거네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트럼프 후보 뒷조사 문제는 지난 대선 기간 클린턴 진영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한 조사기관에 돈을 주고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와의 연계 관계를 캤다는 겁니다. 해당 조사는 올해 초에 이른바 트럼프 문건이라는 것을 한 언론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또 다음 우라늄 관련 의혹이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미국 우라늄 채굴권이 있는 캐나다 기업 우라늄원을 사들였는데요. 여기에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이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기업이 캐나다 회사를 인수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우라늄원이 미국에 매장돼 있는 우라늄의 한 20% 정도를 캘 권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로사톰이 우라늄원을 사들여서 미국 우라늄 시장을 지배하고 미국 우라늄을 러시아로 빼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로사톰이 우라늄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우라늄원이 클린턴 측에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 내지 1m로 일겠지만 서해 먼바다에서는 1.5m까지 최고 파도가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 낮 최고는 1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2도, 최고 17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5도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조금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7도. 함흥, 장진, 해산 모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0도, 최고 19도, 장진은 최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9도입니다. 해산도 최저가 영하 7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선봉은 맑겠고 최저 0도, 최고 15도,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는 5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그러나 먼바다에서는 오후에 파고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가 오늘 특별검사 측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은 매너포트 씨의 사업 동료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릭 게이츠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아침 FBI에 출두했으며 오후에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매너포트와 게이츠 씨는 미국에 대한 공모와 돈세탁 공모, 외국 대행사 등록법 위반, 허위 진술, 외국 계좌 미신고 등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 중엔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27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뮬러 특검팀은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검 조사로 기소된 사람은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가 처음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 트위터를 통해 문제가 된 일들은 매너포트 씨가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오래전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초점은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사이에 공모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독립을 선포한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간의 통치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오늘 카탈루니아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수반을 반역과 선동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은 푸지데몬 수반의 공금 횡령 혐의도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법 절차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권고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자 총장은 재판부에 푸지데몬 수반의 증인 출석 역시 요구했습니다. 카탈루니아 독립선포 후 첫 평일을 맞은 오늘 카탈루니아 경찰당국은 바르셀로나 내 정부청사 등에 진입했으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권력을 박탈당한 푸지데몬 수반과 내각 인사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폐쇄하고 중국 주재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일 미사일 실험으로 발생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등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다며 북한과의 외교, 정치, 경제적 교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대사를 다시 파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한일 고위 군 당국자들이 어제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정경두 한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스도시 일본 통합망료장이 참석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3국 합참의장들이 영내 긴장을 악화하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와 파괴적이고 무모한 개발을 중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다자간, 3자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 전쟁과 관련된 상호 운용성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늘 한국과 중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는 현 북한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이란이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 테헤란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청장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예민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아마노 사무총장의 과거와 같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묻게 됐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다며 합의를 불인증한다고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